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의 신상에 어떤 변고가 생겼음을 가장 먼저 안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 표현할 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의 그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주일, 가장 첫 부활주일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이상하다라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그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의 시신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너희들이 스승으로 섬겨 따르던 그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친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안식 후 첫날 그 첫 부활주일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자 예수께서 친히 다시 나타나시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에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너희들의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도마의 그 말에 마치 응답하시기라도 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주에 여드레가 지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자들이 모여있고 도마도 있는 그곳에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해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네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친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겪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되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 한 6명 정도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근처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초기에는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는 제자들이 다 유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과 늘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예수의 잔당을 찾으려는 유대인들의 그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자들은 아마 그 원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으셨던 그 근거지로 여겨졌던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앞장서서 늘 나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자부해왔었던 베드로였는데, 이번에는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그 눈으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자기의 직업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그 폭탄 선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부름받기 이전으로 또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일까 하는 의문이 우리는 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로 예수를 쫓았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선언을 했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때의 그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과 믿음과 열정을 자부해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다짐을 하느냐,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베드로는 미리 듣습니다. 나중에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그 열정과 진심이 진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누가 이기나, 이 내기에서 누가 이기나 한번 겨뤄봅시다 하는 오기 같은 것들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미리 들었었던 그 베드로가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위기의 상황이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를 따르는 사람 아니냐? 내가 봤다! 라는 주위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세 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그를 저주하며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 모르나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죠. 그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기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를 미리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했었던 자기의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회한과 후회에 사무쳐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무너져서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기 이전의 상황으로 스스로 다시 되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돌이켜 세우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찬양을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마치 그 찬양처럼 예수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베드로를 처음 불렀었던 그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는 여기 이렇게 엎드려져 한낱 물고기나 낚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느냐 하면 베드로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기억을 날것 그대로 끄집어내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같은 질문으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죠.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장면이 갖는 어떤 그 디테일한 묘사를 놓칠 위험이 많은데요. 그 장면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을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세 번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었고 그 질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밤에 대제사장들의 수하들과 로마 군대와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 안나스의 집으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으로 몰래 따라 들어갑니다. 시각은 이미 밤을 한참 지나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깊은 밤이었고 사람들은 그 깊은 밤 가장 추운 시간 아닙니까? 새벽 동이 틀기 직전 가장 추운 그 시간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불 쬐는 사람들 틈에 함께 섞여 들어가서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만 보니까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아까 말고의 귀에 칼을 휘둘렀을 때 내가 봤는데 너 그 칼 휘두르는 장본인 아니냐? 라고 세 번 캐물어 들어올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시간대는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달기 울기 직전이니까 그 달구름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날이 새어갈 무렵 새벽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본문 상황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자리는 그때도 밤이 한참 지났고 밤새도록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은 소득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며 너 물고기 뭐 잡은 것 없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이 많은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으로 추측되는 사도 요한으로 추측되는 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시간이고 또 그 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며 그 불가에서 다시금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뭇 집요해 보이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짓궂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부르시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괴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상황을 만든 그 몰아가게 만들었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절망, 그의 실수, 그의 좌절을 없었던 것으로 무마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게 하시고 네 수준, 네 모습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세 번이나 질문을 하여 베드로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대제사장 집에서 그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그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 너 예수님의 제자 맞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인했었던 것은 말하자면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니냐? 아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그 말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느껴 예수께서 부르시기 이전의 직업으로 되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실망해 있는 자리, 베드로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며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었던 내가 아닌가라고 좌절해 있는 그 자리로 찾아 들어오셔서 베드로를 붙드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같은 질문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 확답하지 못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으로 미루어 베드로가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풀이 죽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만 대답했었던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자신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자로 자부해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에둘러 대답합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처럼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호언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함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주어를 바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자기를 앞세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지할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비록 밖으로 보이기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베드로는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하고 자신에 대해서 좌절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기 전에 직업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기 이전에 하던 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실패가 그가 만난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실패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시면 135페이지 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밀가부르드 타려고 너를 달라고 그러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사단이 베드로에게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만한 빌미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그 기고만장함, 우쭐대는 것,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우울하다고 장담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런지 한번 보일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어쩌면 사단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까? 사단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밀가부르듯 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는 굉장히 앞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의 역할과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넘어지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막아주실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겠다. 너는 돌이킬 것이다.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자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그 실망에 있는 자리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진심, 그 마음에 있는 베드로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에게 맡길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난 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난 안다. 그걸 지킬 힘이 너에게 없다는 것,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너에게 없다는 것, 실력이 없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듯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다. 너는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경고하고 돌이킨 후에 너에게 맡길 일을 알려준 그 사명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넘어진 채로 있지 말고 이제는 툴툴 털고 일어나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이 새로운 사명을 받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퍼져버린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 다 주를 배반하고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나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극도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퍼져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는 아직 할 내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 힘내서 일어나 내게 맡긴 나의 일을 다 완수해라 라고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렇게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먹이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처음에 그에게 주셨던 사명,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기가 실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사 그 한 번 부르신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끝끝내 삼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너의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거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라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 앞에 담대하게 증언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우리에게 결과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런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너희가 걱정스럽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자다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기도 한번 좌절해보고 그 좌절에서 건짐을 받았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면을 하는 자리까지 성숙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절망한 그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신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 걸어 들어가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참 제자로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받은 것을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함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믿으심으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깊음을 알면서도 그 크고 깊음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쉽게 성숙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고 또 여러 번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야 되는 절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 걸어라. 호렙산 내 있는 데까지 나 있는 데까지 와 나를 만나라.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셨듯이 아니 나 있는 곳까지 찾아와 나를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숨어들은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거기에서 소명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좌절과 그 실망스러운 자리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실력과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의의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것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이만큼이나 큰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서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많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자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이나 큰데 나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소원은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음의 상처만큼이나 그 상처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채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그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 은혜를 일깨워주는 자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베드로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진 실력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오늘의 우리의 못남을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못남도 용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베드로의 그 직책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